매주일 아침 이 시간 닥터 샬롬의 비전 멘토링 시간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멘토링 칼럼 오늘은 창조 이야기에 대한 혼돈과 정돈 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혼돈스러운 질문과 그 혼돈을 정돈하기 위한 관점 7가지 중 3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정돈을 위한 7가지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넷째는 창조 이야기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기, 다섯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성 이해하기입니다. 성경 창조 이야기에 대한 혼돈에서 벗어나 정돈하려면 창조 이야기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알아야 하겠죠?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영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비밀의 경영이라 할 때 경영의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로 지배, 청지기적 경영, 관리, 행정을 뜻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경륜으로도 번역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 경륜,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전반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두 축으로 설명합니다. 첫 축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축은 신약 복음서의 그 예수님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되는 여인의 후손들이 옛뱀, 큰용, 사탄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위하여 하신 창조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하십니다. 대신 인간들과 함께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십니다. 창조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총 39권 929장입니다. 신약은 총 27권으로 260장이죠. 총 1189장 중에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부수적으로 2장에 짧게 기록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구원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천지 창조에 대하여 아무리 잘 알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일대 1188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어마무시, 위대, 장엄한 우주 창조는 1장, 한 장에, 그리고 나머지는 1188장에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경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 이야기를 일만큼만 기록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창조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왜 보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가 질문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창조에 대하여 몰라도 되지만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고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경 창조 이야기에 대한 혼돈에서 벗어나 정돈하기 위한 관점을 살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전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속에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 세계의 논리로 접근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성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쁜 뜻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그것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재료에 따라 지은 성막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실이 실로 거대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라는 말이고, 성전이 있다라는 말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성전에서 모인다라는 것이고, 성전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건축문화, 모임문화, 예배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문화는 문명을 존재하죠.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그것들은 그림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그림자 차이를 생명과학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죠.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실체와 그림자는 생명성과 기능과 가치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을 지구 문명에 대입해 보면 지구 문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전제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근거하여 실체에 대한 그림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실체는 성경의 모든 곳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지구에서 타락 이후에 죄와 질병 속에서 죽어가지만 성경 전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사자들을 통하여 병을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가르며 바다 위를 걸으며 바다를 잠잠케 하는지 말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기반을 둔 초과학적인 법칙에 근거합니다. 초과학이라는 말의 정의는 현대과학에서는 이해를 초월하지만 물리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학적 문명이라 함은 그러한 것이 상식인 문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늘나라 문명에서는 상식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초과학적 문명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에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밤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사건을 기록합니다. 한국에서는 700여 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채 발견된 연꽃 씨앗을 현대 농업기술로 살려내어 꽃을 피운 일이 있습니다. 700년 전의 것으로 말라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씨앗을 살려내고 꽃까지 피운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 일어나면 기적이 되고 매번 일어나면 상식이 됩니다. 이치를 모르지만 진리이기에 믿으면 신앙이 되고, 이치를 파악하여 진실이기에 믿으면 과학이 됩니다. 초과학적 하나님 나라의 실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살펴보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표현하신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스스로 부활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베드로 사도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고, 바울 사도는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상식이 되었고, 제자들의 기적이 초대교회에서는 상식이 되었지만 오늘날 그것을 읽는 인간은 의심합니다. 천지창조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다른 초과학적 실체에 근거합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성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비전 멘토링 칼럼,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에 대한 혼돈과 정돈 2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창조에 관한 혼돈스러운 질문과 그 혼돈을 정돈하기 위한 관점 중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전체적 진리 안에서 창조의 진리도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며 자신 있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닥터 샬롬의 비전 멘토링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 주신 비전 찾기와 비전 멘토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visionmentoring.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